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하여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위를 뚫고 한 줌의 은혜라도 사모하며 이곳으로 나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슴의 모든 상처는 기도 가운데 치유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 뒤에 감추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습니다.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 전 교인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함께 받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함과 동시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들이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같은 교회 다닌다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체험해야지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건강한 인간관계인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교회 안에 믿는 형제 자매들 간의 인간관계를 중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담을 허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무셨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보통 우리가 굉장히 친한 사이를 가르켜서 가까운 사이라고 하죠. 반대로 별로 잘 모르는 사이를 가르켜서 멀리 있다, 먼 친척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소멸시켰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무너지고 다시 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만 허문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도 허물었습니다.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았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오픈하라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가 들어가니까 서로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한 몸처럼 서로를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 부부가 죄를 지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와도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옛날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던 남편이 아유 하나님이 괜히 나한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막 이브가 하와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800년을 또 같이 살았어요. 그 부부관계가 어땠을지 여러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자식들이 좋을 리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질시하다가 가인이 역시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제 간의 살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싸우니까 사람이 부부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은 뒤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미움과 불신과 다툼의 담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서로를 경계하고 담 쌓고 자물쇠 채우는 버릇이 있어요. 중국의 만리장성은 오랑캐들로부터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었지만 실은 중국 자체를 자기들 안에 가둬버리는 그냥 감옥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뛰어난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국이 어느 수준에 가서 딱 머물렀던 것은 이 만리장성으로 서로 교류의 문을 막았기 때문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미국을 미국되게 했던 오픈하고 열어서 가난하고 힘든 세계에 열정 있는 사람들을 이민으로 받아서 짧은 시간에 저토록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미국을 그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짓이. 담을 쌓아버리면은 그것이 안전할 것 같지만 그 담은 자기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감옥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한테 한번 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담을 쌓아요. 아 이제 사람 믿지 말아야지. 그런데 사실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이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사람과 담을 쌓는다면 그거야말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담을 쌓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기고 또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상처를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인간관계 회복의 첩경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1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를 받은 무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해서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섞여 있었는데 수적으로는 이방인 신자들이 훨씬 많았지만 유대인 신자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그래도 좀 한 등급 높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출신 성분이 어디 가냐?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는 반목하고 대립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어요. 구약시대 성전들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벽이 있었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벽이 무너졌고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도 화평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사람끼리도 늘 으르렁거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전쟁하고 싸우고 이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고 나면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모든 인간관계에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평화의 그 영이 그 사람의 수평적인 인간관계로도 흘러나가서 하나씩 하나씩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사람들과도 근본적으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항상 주위 사람들과 툭하면 부딪히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괜히 그냥 사람만 보면 싸우자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차하는 분들하고도 싸우고 카페에서 커피 해주는 바리스타하고도 싸우고 식당 가서 일하는 직원하고도 싸우고 괜히 신경질이 나고 막 그러는 분들도 그게 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됐어요. 특별히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왜 싸우냐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조금 더 의롭다, 율법을 지키니까 조금 잘났다고 했지만은 그게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그리고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태평양 가운데 빠지면 둘 다 구명보트를 타야지 나는 수영 잘하니까 조금 이따 만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인간이 의라고 하는 거,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하는 게 바로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 교회 안에서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느냐?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우고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싸우고 노와 사가 싸우고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느냐? 교회가 싸워서 그래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나라의 분위기를 끌고 가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편견으로 이루어진 담이 서로 간에 존재합니까? 인종과 인종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별과 반목의 벽들이 존재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 같은 그런 비슷한 유형의 어떤 잣대를 놓고 서로를 평가하고 내 사람, 남의 사람 가르는 그 기준이 교회 안으로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차별했다면 오늘날도 보면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차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방언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나눠가지고 성가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제자훈련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얼마나 이 사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가지고 얼마나 서로 평가하고 싸우는지 몰라요. 거기는 좀 나은 거고요. 어떤 건 가보면은 지방주택 가지고 싸워요. 어떤 교회들은 정말 이북 출신들 아니면 숨도 못 쉬는 경우가 있고 호남 출신, 경상도 출신들이 막 주도권을 잡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 제가 아는 목사님 참 좋은 분인데 그 호남에 좋은 교회로 청빙받았는데 마지막에 이게 좌절됐어요. 경상도 사람이라고. 제가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목사님 모시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런데 이 전라도 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상도에서 제가 똑같은 걸 봤어요. 너무나 좋은 목사님인데 전라도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서 아니 21세기를 사는 분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도 세상과 똑같은 칼날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담을 쌓는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양측의 대화로 풀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임재로만 풀어집니다. 17절 읽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풀어보면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도 평안을,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도 평안을,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와 편한 사람들, 친한 사람과만 계속 어울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분순으로 하면은 이산가족 떼어놓듯이 그렇게 막 발버둥두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하니까 교회가 해주는 거예요. 분순이라도 해서 찢어놔야 여러분이 가서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이 어떤 보통 교회 가가지고 적응할 때 기존에 있는 분들의 텃세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그 터줏대감이 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은 인간관계가 새롭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이 성가대에 말뚝 박았다. 우리는 그 말뚝을 사정없이 뽑아버리기를 원해. 예. 2부 성가대 하다가 4부 성가대 가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지. 그 선교팀에 있다가 또 양육팀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자꾸 막힌 담을 헐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선교도 자꾸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와 익숙치 않은 존재들, 편하지 않은 존재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가는,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18절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결과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의 임재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안에는 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 처세술로도요, 어떤 대화로도 풀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끈끈한 번딩을 성령께서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다 날카로운 돌 같아서 서로 붙지 않은데, 돌과 돌을 시멘트로 붙여놓잖아요. 담장을 쌓을 때 보면은 성령께서 그런 시멘트 같으세요. 절대 붙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붙어요. 서로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하고는 그냥 같이 살 수 없다, 그거는 여러분이 성령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께서 묶어주시는 가족입니다.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패밀리, 가족이란 뜻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이 가족이에요. 식구 중에 한 명이 아프면 온 집안 분위기가 다운됩니다. 마치 내가 아픈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시험에 떨어지거나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온 가족이 함께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가족은 그런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존재죠.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될 책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엄마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아들, 딸이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해야 할 책임은 안다고 혜택만 누리겠다, 그러면 그 가정 무너져요. 이 가정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은 반드시 누군가 한두 명은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가정은 스타트는 부모의 희생을 딛고 시작해요.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가장 많이 희생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위대한 것은 말없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희생은 안 하고 혜택만 누린다, 가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으로서의 가장 큰 책임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할 때 이 가족을 가족되게 하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0절 11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것이 영적 어른입니다. 우리는 어른 그러면 인사받고 폼잡고 상석에 앉는 사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영적 어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품어주고 그런 사람이 어른이에요. 누가 교회 어른이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가 될수록 목에서 힘을 빼십시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면 가장 많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국내외 많은 교회들 안에 갈등과 분열 상황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나름대로 각자 그 이유가 있겠지만 다들 교회 공동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직장이나 학교 들어가고 나가는 것처럼, 동네 헬스클럽 가입했다가 빠지는 것처럼 너무 교회 들어가고 나가는 걸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나가보지. 그러나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희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가장 은혜 받고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지역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새로운 교회 등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엮어진 교회 가족이에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볼 때 저 성도만 없었으면 신앙생활이 즐거울 것 같은데 물론 그 사람도 여러분 보면서 같은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을 이 교회로 보낸 것은 성령님이지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한 시기 한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떠나시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함부로 교회 깨면 안 돼요. 함부로 교회 욕하고 분열 일으키면 안 돼요. 이 시대 이 장소에 하나님이 모아주신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어디 가서 자기 교회 욕하는 사람, 얼굴에 침 뱉고 가래침 뱉는 사람이 자기 얼굴에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하나됨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교회 출석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은혜를 체험해야만 됩니다.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같이 영적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희한한 영적 공통분모가 생겨가지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쉽습니다. 그냥 억지로 좀 여러분 좀 웃으세요, 뭐 다랑하게 잔소리 안 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가 서로를 엮어주기 때문에 은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제는 정말 사랑과 평안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눈으로 보면, 기도의 눈물 가득한 눈으로 서로를 보면 어저께까지 이렇게 꼴보기 싫던 사람이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나이가 다르고 직업이 다른 사람들도 서로 다가가서 대화하게 됩니다. 세대차가 극심하다 그러지만은 사회는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많다.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만 됩니다. 대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특세 40일을 같이 하는 동지들은 뭔가 다를 거예요. 성도 간의 화목은 자연히 따라올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씩 신비한 힘으로 합쳐가지고 기가 막힌 작품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사 중이란 뜻이죠.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어져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서 공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짓다가 그 건설업체 부도나가지고 짓다가 말아놓은 건물이 얼마나 흉측한지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흉가가 되고 아주 범죄의 온상이 되죠. 그래서 계속 지어져 가야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중단 없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너무 쉽게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제불능이라고 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딴 사람을 보고 구제불능이라고 합니까? 나도 불완전하고 너도 불완전해요. 내 인격도 아직 공사 중, 그 사람 인격도 아직 공사 중. 중요한 것은 우리 둘 다 조금씩 은혜 안에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께서 우리 형제 자매를 변화시켜 가는데 함께 지어져 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혼자 산에서 돗닦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므로 우리를 깎아 나가십니다. 열두 제자들도 함께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도 성령을 함께 받았어요.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같은 순에 여러분이 모여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믿을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내 선생님이 내게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교만과 선입견만 버린다면 겸손한 마음만 가진다면 하나님이 담겨준 이 히든 메시지, 숨겨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히든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믿음이 변하고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돼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 되기만 해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전도하는 거 쉽죠. 우리가 싸우지만 않아도 전도가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본질적으로 전투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영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마귀거든요. 마귀는 쌈딱이에요. 그냥 어디든지 가든지 막 사람들로 하여금 파벌을 조성하고 남 험담하고 남 역점 들춰내고 찌라시 돌리고 악성 루머 퍼뜨리고 싸우고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의 언어는 독화살 같습니다. 말만 하면 막 서로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의 부부관계, 가족관계, 노사관계, 또 정부, 기업, 단체들 걸핏하면 갈라지고 깨지는 게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건수가 없어서 못 싸우지 그냥 계속 싸우는 게 이게 세상적인 본질이에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밤에 길 가다가 호랑이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사람들과 그래서 함께 있다가 돌아오면은 왠지 모르게 피곤해요. 인간끼리 내뿜는 독성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 웃고 있지만은 얼마나 서로 살벌합니까? 제가 한번 방송국에 그 직원들 모임에 가서 설교하고 오는데 어떤 분이 그 말을 한 방송국 직원들, 연예인들 이렇게 다 가가지고 회식을 하면은 다 집에 가야 되는데 한 명도 자리를 일찍 안 뜬대요. 자기 나가고 나면 자기 욕할까 봐 끝까지 서로 버티다가 다 완전히 헤어지고 나서야 집에 간다는 거예요. 방송국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세상 속에 들어가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금방 세상적인 됩니다. 세상적이 된다는 것은 그 마귀의 영이 그 싸우고 해꾸지하는 그 갈등과 폭력의 영이 우리 안으로도 쓱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임재를 좀 멀리 떠나서 하루 종일 세상 속에 있다 보면 그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어요. 가벼운 일에도 아주 막 예민 반응하고 신경질 내고 다른 사람들 약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왔다는 것.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서로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충격을 받아요. 세상에 독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보면은 교리적인 정통성, 교단의 정통성 가지고 막 핏대를 세우면서 싸우는데 교단의 정통과 교리의 정통을 지키는 가운데 형제를 질시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사가 목사를, 장로가 장로를, 목사가 장로를, 장로가 목사를, 집사님이 권사님을, 권사님이 집사님을, 교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영적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큰 교회 되기 전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파워를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막으려고 들겠죠. 어떻게든지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싸워서 분열하게 만들 것입니다. 월남전 때 미군 부상자와 전사자 피해 20%가 이 friendly fire, 아군의 오인사격이나 폭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함께 싸워줘야 될 아군 전우의 손에 그 오인사격으로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이 friendly fire, 아군 오인사격으로 죽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의 적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비판하고, 교회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비판하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형제 자매들끼리 파당을 만들고 오해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목사님의 단점과 약점을 비판하거나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흔들려는 것, 장로 집사님들 간에 서로 파당이 생기게 하고 성가대들 찬양 스타일이 이래야 된다는 문제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사역팀들 간에 누가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로 막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그 모든 싸움의 건수를 제공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에 들어오면은 꼭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싸울 일인가? 이게 이렇게 문제화 시킬 일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문제화 시킬 일이 아닌데 왜 문제가 되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빨간불이 돌아야죠. 이거 마귀가 시험 주는 거구나.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힘을 빼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밀레니엄 전에 서기 천년 전에 교회들이 가장 많이 싸웠던, 목숨 걸고 싸우고 갈라졌던 신학적인 이슈가 뭔지 아세요? 바늘 끝에 천사가 과연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학자, 목사님, 교구, 비숍들이 싸우고 갈라졌는지 몰라.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걸 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갈등관계가 커지면은 정신을 차리고 판단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싸울 일이었나?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갈등과 분열과 오해가 계속 일어난다. 영적으로 누군가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스톱, 스톱, 기도를 해보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거든요.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스푼의 섭리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교회 안에 인간관계를 분열시키려는 마귀는 우리의 가정의 분열도 획책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크리스천 영화, 우리가 작년에 봤죠. 더 워룸이라는 그 영화의 여자 주인공 역할을 했던 프리실라 샤이러 씨는 원래 전문 배우가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사역 크리스천 성경 강사였어요. 자기가 연기 처음 해본 거래요. 근데 워낙 영화가 좋기 때문에 자기가 영화 찍는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서 이제 곧 영화 찍는 그 도시로 이제 로케이션을 떠나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영화 감독이 전화가 왔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찍어온 다른 크리스천 영화들 촬영 경험에서 조언해 드린다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찍는 크리스천 영화들이 워낙 큰 영향을 미국에 미치기 때문에 마귀가 항상 촬영하는 동안에 촬영 스태프와 주연 배우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영역에서 공격하는데 이번 워룸 영화는 남편과 아내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기도로 극복하는 주제니까 프리실라 샤이러 씨, 당신이 주연 배우니까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 말을 가볍게 들었는데 진짜 영화 촬영이 시작되고 와서 자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에 와 있던 며칠 동안 와 있던 자기 부부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이상한 문제와 다툼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냥 관대히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일에도 막 서로 예민 반응하고 싸나운 말을 하고 과거 일을 끄집어내면서 막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잦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신을 수습하고 이거는 영적으로 풀어야겠다 하시면서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참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가정을 분열시키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꾸짖고 승리를 선포했는데 거짓말처럼 다시 이 가정이 화목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와 교회생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경은 단순히 부부끼리 금술이 좋아라 부부싸움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가르쳐주려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 교회를 사랑했듯이 남편도 자기의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할 것이며 교회가 그 예수님에게 목숨 바친 순종을 드리듯이 아내도 남편을 순종하라고. 그래서 은혜 충만한 교회에 속해 있는 부부들은 부부관계 회복이 돼요. 혹시 요즘 부부관계가 힘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번 특새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부부간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깨끗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자녀들도 노릴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도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세상 속으로 화살처럼 쏘아보내면 그들은 모든 영역에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믿음의 집안의 자녀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부모들에게 반항하며 교회를 떠나게 하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 장로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무너졌어요. 크리스천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지는 건 단순한 세대차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이 아이들 위해 덮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가족 주위를 맴돌고 있는데 그는 여러분의 가족이 아닙니다. 마귀가 맴돌고 있어요. 그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작은 일로도 금이 가기를 원하며 부모 자녀 사이가 작은 일로도 깨어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눈덩이처럼 커지기를 획책하며 돈 때문에 믿음의 집안 형제들이 싸워서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 가정이 전쟁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은 그래서 결사적으로 기도함으로써 마귀가 뚫을 수 없는 영적인 보호막을 자기 가정 위에 덮어쓰여야만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가정주의를 맴돌며 무너뜨릴 기회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 또한 예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 주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가정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체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대화하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CS 멘토와 멘티, 순장이나 순원, 목사님이나 장로님, 직장 상사 등등 여러분과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사람, 여러분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귀는 그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려 하면 반드시 그들 중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오는 고통을 제일 못 견디거든요.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처세술 좋은 사람, 대화 잘하는 사람, 그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역시 결정적인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부모자녀관계에, 교우관계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 전쟁과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마귀의 영향권 안에 살다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의 잔재가 있어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대립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드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압니다. 주여, 이제 알았사오니 나사렛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